지금 저희가 이 교회 본당 마무리 공사로 이 앰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하던 분이 갑자기 부친 상을 당해가지고 마무리를 못한 채 지금 머물러 있어서 오늘 이 마이크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소리가 다시 나옵니다. 네. 누가 이걸 또 꺼놨어요. 추석 연휴가 꼬박 일주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 창세기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식당까지 이렇게 한 3, 4일 쉬고 나니까 이 교회가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이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서울중앙교회가 한 주일 내내 숨 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끊임없이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신앙을 갖고 나가는 이 교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여 주실 때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번영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거두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이 맺은 열매를 거두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른 말로 추수라고도 합니다. 열매를 결실을 거두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추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손에 낫을 들고 오신다는 말씀으로 추수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회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가라지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의 열매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실을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의 열매들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구원과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멸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구원은 바로 그것이 마침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이 속에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면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움직여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이 움직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구원한 믿음의 그 씨앗에 합당한 형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정성, 이 소유를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가진 것,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능력과 내 가진 모든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의 이 수평 저울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저울이 보이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제목으로 정한 그 저울은 전자저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로 올려놓으면 바늘이 움직이는 그런 저울이 아니고 바로 저 수평저울, 저것을 천평칭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천칭이라고도 합니다. 이 천칭저울에 대하여 오늘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깐 그 내용을 공부하긴 했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굉장히 값비싼 그 아주 진귀한 기구들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이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뭐 나라가 워낙 번창하고 또 풍요하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주로 먹고 노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당시 귀족 1,000명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술이 조금 취했을 때 조금 더 자극적이고 기분 나는 방법으로 술을 마실 수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그릇들을 좀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망령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절과 4절에 그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무서운 기사가 나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기명은 이제 그릇들을 말합니다.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건 가장 악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참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아주 극도에 달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연회장에, 1,000명이 모인 연회장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벽을 향해서 손가락이 움직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존재가,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글쓴건 말고, 하늘의 신령한 존재가 인간을 향해서 글을 쓴 것이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잔치 연회장에 신령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술이 번쩍 깼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인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왕의 노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당시로부터 그 왕궁에서 아주 충실한 종으로 또 신령한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던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제안하기를 저 글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서 이제 그 글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를 카운트,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나서 당신의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당신 나라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달아보니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큰 부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모든 상태가 저울에 하나씩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오늘 우리의 생각, 오늘 우리의 생활 모습을 저 천칭 저울에 달아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비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지금 저 천칭저울은 한쪽은 육적인 것을 달고 있고 한쪽은 영적인 것을 달고 있는 저울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1권 2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었다. 이 접시에는 소설책을 읽는 것과 의복과 외모, 허영, 교만 등에 대한 생각들이 실려 있었다. 아,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의 기복이 심하기는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쳐져 내려갔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싣고 있는 그 접시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신속하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아, 그것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저 저울에 얹어놓고 달아볼 때 어느 쪽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관심과 우리의 영적인 관심, 육적인 무게와 영적인 무게,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교회 증언 2권 654페이지의 말씀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손실을 두려워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고서 저들의 직장이나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어느 쪽을 그들이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향상을 위해 기념한 종교적 특권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것들을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세상의 책들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대화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할 시간에 육적인 일에 몰두하여 세상의 이득을 취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에 부족하게 된다. 그들은 일시적인 세상의 이익을 제1로 삼고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바쳐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한다. 지금 우리 서울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대부분이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사업에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영적인 저울에 쌓아놓는 접시보다 육적인 접시에 쌓아놓는, 영적인 접시에 쌓아놓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보다 육적인 접시에 쌓아놓는 관심과 희생이 훨씬 무거워서 그것은 자꾸 밑으로 처지고 영적인 접시는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처럼 잘 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매우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그때 어느 신학생이 했는데 그 신학생이 누구인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삼육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유년반에 들어오셔서 신학생으로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대단히 깊은 감동과 감명을 받았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장면이. 그런데 그 후로는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듣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유명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훑어보니까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해가 이제 서산으로 니엇니엇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주 조그만 아들, 어린 아들이 그 넘어가는 서쪽 태양을 바라보면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어니스트였습니다. 그 해가 넘어가는 그 서쪽에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 바위산에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을 가진 바위가 있었습니다. 한 바위가 아니고 저쪽 바위, 이쪽 바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쳐지면서 멀리서 보면 아주 멋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생김새는 아주 준엄하면서도 겸손하고 인자한 모습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뭐 전설 같은이 아니고 전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고장에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그 이야기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늘그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명상하고 언제 저런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길게 오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늘 그 큰 바위 얼굴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마을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다음에 혼자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뭐 이렇게 어울리는 자리에 가지 않고 술자리에 가지 않고 노는 자리에 가지 않고 늘 저녁이 되면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명상하는 일을 날마다의 습관처럼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하고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늘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또 사람이 좋고 자기가 할 일을 늘 책임감 있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잘 안 어울리느냐, 뭐 왜 우리는 모이는데 너는 혼자 떨어지느냐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중에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큰 바위 얼굴이 그의 큰 스승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인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그 큰 바위 얼굴에 서려 있는 그 감정이, 그 모습이, 그 느낌이 이 젊은이의 가슴 속에 서서히 새겨지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 인정이 가득 찬 마음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도 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데서 얻는 그 지혜와 지식이 책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니스트 자신도 들에서 일하는 중에나 또 화로가에 앉아서 때로는 혼자 깊이 생각하는 어떤 곳에서나 그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고 비록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라도 그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상과 감정이 보통 사람들보다 이 어니스트를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마을 출신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올 것인데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속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큰 별장을 하나 짓고 대단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얼핏 한번 보았던 피상적인 마을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은 그 큰 부자가 나타났을 때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대단히 환호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던 어니스트가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을 때 그는 전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를 아주 인색하게 욕심꾸러기처럼 살다가 드디어 가버렸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감화도 미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약간의 비난을 받고 살다가 가버렸습니다. 다시 한 유명한 그 마을 출신 장군이 그 마을을 방문할 것인데, 그가 꼭큰 바의 얼굴을 닮았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환호성을 지르면서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늘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살던 이 어니스트의 눈에 비친 그 장군은 교만심과 자만심이 가득한 얼굴에 인정이 메마른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또 소문이 들렸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 마을 출신 중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변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군중도 짧은 시간에 설득하고 정복할 수 있는 대단한 언변을 가진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역시 그도 아니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진실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번은 그 마을 출신으로 대단히 유명한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동네에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 문체가 뛰어나고 그 사상이 얼마나 심오한지 그의 글과 그의 시를 보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문은 없었습니다. 이 노년에 접어든 어니스트도 그 유명한 사람의 글을 좀 보기 위해서 시집을 하나 사서 날마다 읽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심오하고 장엄한지 감탄하면서 그 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그 용모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거꾸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에 매우 인자하고 생각이 깊은 한 노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 지방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어디 계신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 시인은 드디어 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어니스트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어니스트를 찾아온 뜻밖의 손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어니스트는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른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유창한 언변과 심오한 사상과 그 표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노인께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시집의 저자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상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 용모도 마치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대화만 나누다가 이제 그 시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 실망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흔들었습니다. 이 시인은 노인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어니스트 씨, 나의 생활은 나의 사상과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꿈으로 그치고 나는 빈약하고 천한 현실 속에서 살기를 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터놓고 말씀드리면 때로는 나의 작품들이 자연 속에 또는 인생 속에 그 존재를 더 확실히 나타냈다고 하는 장엄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선이라든지에 대하여 나 자신도 신념을 가지지 못하는 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선과 진을 찾으려는 당신의 눈이 나에게서 저 큰 바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평소의 생각이나 말이 제 생활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녁 시간이 되었고 그 동네에서 저녁마다 조그만 행사가 하나씩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뜻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어니스트의 간단한 강연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이제 자기가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서쪽 넘어가는 태양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조용 차근차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평소에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상은 일상적인 생활과 조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고 생명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착한 행위와 윤택하고 순결한 진주가 그의 귀중한 생명수 속에 녹아 들어간 것처럼 사람들에게 매우 값진 교훈을 끊임없이 뿜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인은 정말 감동적인 눈으로 이 존엄한 사람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화하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얼굴에 백발이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언자, 성자다운 모습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서 이 어니스트를 아주 강렬하게 비추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이제 이 시인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주위를 둘러싼 흰 구름이 마치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백발처럼 보였고 그의 얼굴은 그 구름 아래 펼쳐져 있는 큰 바의 얼굴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어니스트가 어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과 생각과 표정이 일치되면서 정말 자비심이 섞인 장엄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이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니스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던 이 시인의 판단이 진실이고 옳다는 결론을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설 같은 예언이 이 노인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그런 사람들의 찬사나 환호에 흔들리지 않고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이 자기의 연설을 마치고 시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더 착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에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다는 말을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1절로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형체를 거두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거두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의 것들이 지배하는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살면서 좀처럼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그냥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이르러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니스트가 평생을 통해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그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살았을 때 그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과 정신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현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어니스트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를 마치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 전설이 실현됐다고 그렇게 외쳐대도 자기를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자기보다 더 인자하고 생각이 깊고 사려 깊은 사람이 정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듯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깊이 생각하고 변화되는 사람들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충동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 대하여 명상하고 그분처럼 변화될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처럼 변화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새롭게 시작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데려가시기에 합당한 알곡의 모습으로 점차로 변화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던 저희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분주함이 세속의 접시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을 뿐입니다. 저희들의 이 허물진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세속의 접시에 올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하나씩 포기하게 하시고 영적인 접시에 많은 것들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좀처럼 믿음의 형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고자 놓치지 않게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